헌법인 민주주의. 헌법,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으로 정해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데요. 이런 헌법을 세계 다양한 나라들은 어떻게 만들게 되었을까요? 조미래 연구원과 함께 헌법 속 민주주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아, 근데 이제는 완전히 가을 처녀가 된 것 같아요. 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옷차림이 다 변했더라고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현재 대한민국 헌법의 내용을 살펴보았죠?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보고 갈게요. 대한민국 헌법은 지금까지 9차례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해방 이후 1948년 남한에서 처음 만들어진 헌법을 제헌헌법이라 지칭한다는 것과 지난 시간에 제헌헌법의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기서 제헌헌법은 대통령 중심제, 간접선거제, 반민족 행위 처벌 규정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이 헌법을 토대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도 들어섰다고 말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나요?
오늘은 9번에 걸친 대한민국 헌법 개정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 초대 헌법인 제헌헌법이 만들어졌고 그로부터 4년 후인 1952년에 첫 번째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개헌이라면 헌법 내용을 수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였길래 제헌 헌법을 고친 거죠?
바로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재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헌은 자신이 권력을 계속 잡거나 상대방이 권력 잡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당시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자 이승만의 재선이 불확실해졌습니다. 당시 제헌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다수를 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승만이 다시 당선될 확률이 희박했던 거죠.
현행 헌법으로는 재선될 수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헌법을 바꾸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와 내각 책임제를 혼합한 개헌안이 만들어졌고 이것을 강제로 통과시켰습니다.
아니, 헌법을 강제로 통과를 시켜요?
네. 경찰과 군대가 국회의 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기립 투표 방식으로 하여 국회의원 전원 찬성으로 개헌안이 통과되었어요.
경찰과 군대가 포위한 상태에서 기립 투표라니, 만약에 이걸 반대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당시 참석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선거 사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통선거, 누구나 똑같이 한 표씩 투표권을 행사하는 평등선거,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하는 직접선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다른 사람이 모르게 비밀로 하는 비밀선거인데요. 당시 시행한 기립투표는 선거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비밀선거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개헌된 헌법 덕분에 이승만은 1952년 8월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집권을 위해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헌법을 마음대로 바꾼 거네요. 그것도 강제로 개헌한 거잖아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개헌이 이루어진 거고 그러면 두 번째 개헌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나요?
네. 두 번째 개헌은 2년 후인 1954년에 이루어지는데요. 역시 그 주체는 장기 집권을 원했던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두 번 한 걸로도 성이 차지 않았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권력욕이란 게 끝이 없는 것 같은데요. 2차 개헌의 주요 내용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초대 대통령이라면 이승만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이 정도면 거의 로골적으로 나는 영구 집권을 하겠다 이런 의미 같은데요.
네. 이 1954년의 헌법, 즉 2차 개헌안을 보면요. 헌법 제55조 1항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이 내용만 보면 이승만은 일대 대통령이었고 재선에 성공하여 2대 대통령까지 되었기 때문에 한 번도 대통령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네. 그런데 헌법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와,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승만을 말하는 거잖아요. 진짜 로골적으로 장기 집권을 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엿보이는 그런 대목이네요.
네,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렇죠.
이렇게 헌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당시 203명의 국회의원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이었습니다. 여기서 3분의 2면 최소 136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던 건데요.
136명이면 하나가 모자라네요. 이대로라면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네요. 그런데 203의 3분의 2는 소수점까지 계산해보면 135.333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안을 어떻게 해서라도 통과시키기 위해 인간 반올림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135.333이라는 숫자를 반올림하면 135가 되고 그래서 135명의 찬성표만 있으면 헌법 개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봤던 거예요.
사람이 숫자를 재는데 반올림을 하다니 저는 사실 반올림은 키가 키를 재거나 무게를 뜰 때만 반올림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당시 이렇게 이상한 원칙으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결국 1956년 이승만이 세 번째 대통령까지 하게 됩니다.
이 개정된 헌법 아래에서 이승만은 계속해서 중임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4.19 혁명이 일어나서 이승만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아,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그 4.19가 이승만과 관련되어 있는 거군요.
네. 4.19 혁명의 배경과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개정된 헌법 아래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계속해서 정권을 잡고자 했고 제4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게 됩니다. 운이 좋게도 상대편 대통령 후보자가 죽는 바람에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은 확실해졌는데요.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부통령으로 될 것 같지는 않아서 부정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하고 몇 명씩 묶어서 공개적으로 투표하고 미리 찍어놓은 표가 있는 투표함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것과 같은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이 대통령 되는 게 확정된 건데 지어 자기 사람을 부통령으로 앉히려고 저런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네요.
네. 시민들은 이러한 부정선거에 분노하여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는데요. 이를 4.19 혁명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1960년 6월 15일 3차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개헌의 주요 내용은 헌법재판소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설,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승만의 독재로 인한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에 의원내각제로 바꾼 거군요.
네. 이 세 번째 개정은 최초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개헌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개헌은 경찰과 군인들이 압박 속에서 이루어졌고 인간 반올림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방법까지 썼잖아요. 세 번째 개헌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나 보군요.
네.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윤보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장면 총리 내각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3차 개헌을 보완하기 위해 1960년 11월 29일 4차 개헌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개헌의 특징은 3.15 부정선거 관련자를 소급 처벌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차 개헌으로 넘어가 볼게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선두로 일부 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킵니다.
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이 군사정변의 명분은 사회안정이었고요. 그들이 외친 구호는 반공, 친미, 경제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인 4.19 혁명으로 이승만의 독재가 끝나잖아요.
네.
그리고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다양한 요구를 하고 노동자들도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고 대학생들은 평화 통일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실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태이기는 했어요.
이러한 혼란은 어쨌든 긍정적 의미의 혼란 아닌가요? 독재가 끝나고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나타나는 당연한 가정이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이러한 사회를 안정시키겠다고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군인들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선 군사정부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장악했고요. 정치인들의 활동을 금하고 반대파를 제거하고 사회단체를 해산시키고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까지 통제했습니다.
모두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들이네요.
네. 그리고 1962년에 5차 개헌을 단행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대통령 중심제, 국회 단원제, 헌법재판소의 폐지가 있습니다. 1차에서 4차 개헌까지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개헌 여부가 결정되었는데요. 이 5차 개헌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들의 투표로 개헌이 이루어진 걸 보니 개헌의 주체인 군사정부에 대한 민심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네, 박정희가 군정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이들 군사정부는 개헌을 단행하면서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양심적인 정치가에게 정권을 넘긴 뒤 자신들은 다시 군대로 돌아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한 번 권력을 맛봤는데 그걸 다시 놓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963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군복을 벗은 박정희가 대한민국 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중임을 하여 6대 대통령까지 하게 되는데요. 기존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두 번까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박정희는 계속해서 대통령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는데요. 이게 바로 여섯 번째 개헌입니다.
이승만이 그랬던 것처럼 박정희도 대통령을 계속하고 싶어서 법을 바꿔버리는군요.
네. 6차 개헌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삼선 허용, 즉 대통령이 계속해서 세 번 중임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의 엄격화입니다. 대통령 탄핵도 함부로 못하게 되고 이로써 장기 집권이 공고화된 거죠. 이 헌법을 기반으로 박정희는 일곱 번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었고 1972년에 7차 개헌까지 이루어집니다.
권력 장기화, 공고화를 위해 계속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7차 개헌의 주요 특징은 대통령의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났다는 것, 대통령 직접 선거제의 폐지, 대통령의 중임 제한 폐지,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과 긴급조치권 부여, 국민의 기본권 약화입니다. 박정희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것을 설치하고 이곳에 국회의원 3분의 1을 자신이 직접 선출하고 결국 이들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에게는 엄청난 권력을 쥐어준 거네요. 요즘 말로 답정너, 답은 정해졌다, 너라고. 이런 거나 뭐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정희가 계속해서 집권하게 되는 거는 거의 명백한 상황이네요.
네.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 박정희는 이어서 8대, 9대 대통령까지 하게 됩니다. 박정희가 집권할 때에는 삼권 분립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입법, 사법, 행정권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데요. 깨어있는 시민들에 의해 이러한 독재 정권은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민주주의 체제의 복구와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박정희는 긴급조치권을 발동하여 사람들을 강제로 진압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는데요. 이러한 박정희의 집권은 1979년 그가 측근에 의해 피살됨으로써 막을 내리게 됩니다.
독재가 이렇게 끝이 났으니 이제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될 일만 남았네요.
그러면 좋은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박정희가 죽은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전두환을 비롯한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다시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군인들의 집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으로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에 의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 세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참하게 진압하고 이 과정 속에서 많은 무고한 광주 시민들이 희생되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8차 개헌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내용은 대통령 7년 단임제,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제입니다.
박정희가 죽은 뒤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것을 많이 기대를 했을 텐데 또다시 이렇게 전두환이 이끄는 군부 세력이 집권이 이어진 거네요.
네. 그렇게 전두환은 대한민국의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냈는데요. 역시나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기본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화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1987년 시민들은 대통령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는 직선제로의 개헌을 요구하면서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것을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벌어지면서 학생과 회사원을 비롯하여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결국 전두환 정부는 이러한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달했고 그 결과 9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 실시, 대통령 5년 단임제, 대통령에 의한 국회 해산권과 비상조치권 폐지, 헌법재판소의 부활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군요. 그리고 다시 국민들이 대통령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었고요.
네. 1차에서 8차 개헌까지는 장기 집권 혹은 상대편이 권력을 잡는 것을 막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마지막 9차 개헌은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고 이 9차 개헌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사와 더불어 전반적인 한국 현대사를 빠르게 훑어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사람은 대통령이 한 번 되면 꼭 두 번을 하고 싶어 하네요. 한 번 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러한 독재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힘으로 뒤집어 엎었다는 게 우리 북한 동포들이 들었으면 참 놀랄만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북한은 유일 독재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거하고 뒤집어 엎을 생각을 주민들은 하고 있지만 정권이 그걸 칼로 총으로 가로막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발전될 수 있었던 거는 이러한 그런 장기 독재자들을 뒤집어 엎은 국민들이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조선으로 떠나는 여행, 헌법인 민주주의까지 조밀의 연구원께서 저와 청취자분들에게 조선의 역사와 세계 역사 그리고 헌법까지 쉽게 이야기를 잘해 주셨는데요. 아쉽게도 통일로 가는 길 프로그램이 종영하면서 오늘 조밀의 연구원이 청취자분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됐어요. 청취자분들께 정말 전하고 싶은 인사 부탁드려요.
네, 사실 저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게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조선 역사와 세계 역사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라고 했는데 그게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조선 역사와 세계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많이 배울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이 마지막이라 정말 시원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네, 저도 연구원님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섭섭하기도 하고 아쉬운데요. 하지만 이별은 만남의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프로그램에서 또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 조밀의 연구원님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밀의 연구원 보내면서 노래 띄워드릴게요. 보아가 부릅니다. 이별 준비.